몸에 좋은 호두도 먹으려면 먼저 딱딱한 껍질을 깨야 하죠. 도토리도 그래요. 딱딱한 껍질을 벗겨야 말랑말랑 맛있는 무기 됩니다. 밤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가시옷을 벗어야 고소한 군밤이 되고요. 그래야 길 가는 추운 마음들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쓴 두꺼운 가면들 먼저 벗어 던져야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겠죠. 딱딱하고 차가운 마음 벽을 허물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다른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EBS FM 음악 이르는 책방, 저는 DJ 홍대광입니다. 오늘 첫 곡 토이의 그럴 때마다로 시작을 해봤고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마음을 가깝게 하는 거, 마음의 벽을 허무는 거,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죠. 기다린다고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썩어서 잊혀질 뿐이고, 정말 누군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매달 1일이 되면 이렇게 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벌써 한 2년째. 참, 그 꾸준함에 정말 처음에는 누가 봐도 이 전체 문자 같은 이 문자가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참, 어쩜 그렇게 꾸준하게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될 때까지 이렇게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어느 순간 그걸 좀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문자에 답장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편하게 또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뭐 참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어색하다고 좀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다가간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김규희님, 묵 얘기하니까 묵무침 먹고 싶네요. 저 묵무침 잘하는데. 오프닝 빼고 묵만 기억하는 식욕. 그래요. 아, 뭐 마음의 벽을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묵 얘기. 아, 묵 맛있겠다. 네.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또 허기를 자극하시네요. 김도현님, 출석합니다. 이제 4시인데 왜 제 배는 벌써부터 꼬르륵 거리는 걸까요? 달달한 군밤 먹고 싶네요. 아, 도토리와 밤 얘기. 왜 호두는 없습니까? 호두가 섭섭해야겠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풍경있는 에세이 준비되어 있고요. 기비씨와 함께 오늘도 좋은 여행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에세이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듣고 올게요. 오늘 그대와 오늘 그대와에서 함께 나눌 에세이는요, 정희숙 작가 에세이 응답하라 독수리 다방 중에서 니들이 하숙의 맛을 알아? 입니다. 하숙집의 아침은 늘 시장통처럼 북적거렸다. 아침 7시 정해진 식사 시간에 늦으면 계란후라이 하나를 없는 맨밥만 먹을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다시 자는 한이 있어도 아침상에는 하숙생들이 거의 빠짐없이 모였다. 콩나물국이나 미역국에 두부조림이나 계란찜, 마늘종, 김치가 고작이고 누구 생일이나 되어야 제육볶음이 오르는 식탁이었지만 한창 나이에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라 아침이라도 고봉밥 두 공기는 기본이었다. 1교시 수업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 먹고 일어나 나갔고 수업이 늦게 있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상을 물리고 커피 한 스푼에 프림 둘, 설탕 둘 비율에 하숙집표 커피를 만들어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9년 동안 고향 대구를 벗어나 본 일이 거의 없던 홍이에게 신촌은, 서울은 낯설고 새롭고 두렵고 신나는 곳이었다. 복잡한 버스 노선과 처음 타보는 지하철과 미로처럼 얽힌 서울의 골목길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고, 깍쟁이 같은 서울 내기들과 쉽게 친해지지도 않았지만 서울이 좋았다. 부모의 감시를 공식적으로 벗어나 하숙집에 사는 일은 비록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하진 못했어도 정서적으로는 독립된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숙집에 모인 여러 지방 출신 친구들 덕에 다른 도시의 문화를 접했고, 하숙집 누나가 그렇다. 하숙집 아줌마가 아니라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 누나였다. 암튼 그 누나가 집을 비우면 하숙생 다섯 명이 빨래 삶는 찜통에 라면 10개를 넣어 끓여 먹기도 했다. 하숙생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서울 친구들은 집에서 하숙비와 한 달치 용돈이 올라왔다고 하면 몰려가서 술을 사달라고 했다. 일주일 술을 사고 나면 나머지 3주는 자판기 커피 한 잔 뽑는데도 다른 친구들에게 빌붙어야 했다.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100원만 하고 구걸해서 뽑아 마시는 커피는 달고 뜨거웠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서울 여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무조건 가난한 집안,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홍이는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자 하숙방을 독방으로 옮겼다. 둘이 쓰던 방에서 혼자 쓰는 방으로 옮기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되었다. 그 후 홍이는 결혼해서 작은 집을 사고 큰 집으로 갈아타며 서울에 자신의 문패를 단 집을 마련했다. 오래전 좁은 하숙집에서 10여 명이 북적거리며 먹던 아침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리운 풍경이 되었다. 가끔은 하숙집의 아침밥이 별 5개 호텔의 어느 아침 뷔페보다 더 맛있었다고 느껴진다. 네, 정우, 유연석, 손호준이 함께한 너만을 느끼며 전해드렸고요. 오늘 그대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에세이는 출판사 동아시아에서 나온 정희숙 작가 에세이 응답하라 독수리다방 중에서 니들이 하숙의 맛을 알아를 낭독했습니다. 예,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가면 다 하숙 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남자셋 여자셋 이런 시트콤 같은 걸 보면 대학생활 너무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하숙집에서. 참 그런 거에 대한 하숙집 참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하숙생활을 못 해봤네요. 최은희님, 학교 다닐 때 과 선배 하숙방이 아지트였습니다. 애들이 하도 들락거려 아줌마가 싫어하셔서 아줌마 몰래 담 타고 창문으로 들어와 놀곤을 했어요. 2층이었는데 딱 창문 타기 좋은 높이의 담이었었거든요. 방에서 몰래 끓여 먹었었던 라면. 정말 최고였죠. 괜히 이렇게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몰래 뭘 했을 때 그 맛은 정말 하여튼 뭐 최고긴 하죠. 재밌었겠다. 아, 자, 노래 듣고요. 오늘 기빈 씨하고 또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또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듣고 올게요. 힘겨운 너의 하루, 지친 너의 맘,
음악이 흐르는 책방 홍대광입니다.
음악과 에세이로 만나는 감성여행, 풍경있는 에세이. 싸늘한 겨울, 12월이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뭘까요? 바로 꼬막인데요. 12월이면 꼬막, 또 꼬막하면 바로 이곳이 떠오르죠. RH 코리아에서 나온 신중숙 작가의 365 여행, 지식너머에서 나온 권다현 작가의 나홀로 진짜 여행을 통해서 꼬막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벌교로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할게요.
평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공할 만한 식탐으로 주기 척척 잘 맞는 후배 에디터 L과 유리케이블 TV 마케터 C, 우리 셋은 1박 2일 벌교 여행을 떠났다. 순전히 벌교 꼬막을 산지에서 맛보기 위한 세 여자의 맛기행은 이렇게 시작했다. 소설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전남 벌교까지는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지만 12월의 벌교는 한 번쯤 가볼 만하다. 이곳의 특산물인 꼬막이 제철을 맞아 읍내 벌교시장의 어물전에는 물 좋은 새꼬막, 참꼬막, 피꼬막 등이 그득하니까. 태백산맥에서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베릿하기도 한 그 맛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벌교 꼬막이 지닌 참맛을 12월에 그것도 벌교시장에서 경험하다니. 벌교 꼬막은 우리가 흔히 먹는 꼬막과는 다르다. 가을 찬바람이 불어야 쫄깃한 맛이 들기 시작하는데 한겨울부터 설날 때쯤이 가장 속이 꽉 찰 정도로 탱탱하다.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거나 꼬막 맛이 떨어지면 이미 죽은 사람이란 말이 전해질 정도이니 갯벌에서 캐낸 벌교 꼬막은 꼭 찬바람 부는 겨울에 맛봐야 하는 것이다. 벌교시장의 어물전에는 각종 홍어, 가자미, 키조개, 소라, 칠개 등 해산물을 집집마다 소박하게 펼쳐놓았다. 우리가 찾은 날은 장날이 아니어서 그런지 그다지 북적거리지 않았지만 읍내 특유의 인심만은 넉넉했다. 우린 물 좋은 참꼬막과 새꼬막, 피조개, 새조개 등을 총 3만 원에 구입해 부근 식당으로 가져가 아침 대바람부터 막걸리와 함께 새조개회와 꼬막대침을 실컷 맛보았다. 서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양과 가격이었다. 시장에서 원초적인 꼬막을 섭렵한 뒤에는 보다 정제된 꼬막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다. 벌교시장에서 15분간 걸어가 찾아간 곳은 한 식당. 꼬막 대침과 양념장을 얹은 양념 꼬막, 삶은 꼬막살을 넣고 부친 꼬막전, 채소와 꼬막살을 넣어 버무린 꼬막 회무침, 꼬막 비빔밥 등과 남도의 반찬이 한상 가득 펼쳐졌다. 꼬막 정식을 섭렵한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팥칼국수였다. 팥칼국수는 전라도 지방에서 먹는 향토 음식으로 팥을 삶아 으깬 팥국물에 칼국수를 끓인 별미. 진한 팥물과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루는 팥칼국수를 디저트로 벌교 맛 여행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벌교를 다시 찾은 것은 보성여관에서의 하룻밤이 목적이었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 속에서 남도여관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 보성여관은 토벌대장 임만수와 대원들의 숙소로 쓰이던 곳이다. 당시 벌교가 일본인들의 식민지 수탈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떠오르면서 보성여관은 한때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할 만큼 규모도 크고 시설도 화려했다. 지난 여행에서 그 일본식 목조 건물을 무척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다. 문화재청과 보성군의 지원을 받아 현대적 숙박시설로 다시 복원됐다는 이야기에 얼른 여행가방을 꾸렸다. 다행히 건물 외관은 크게 손을 보지 않은 느낌이다. 1930년대 목조 건축물의 단박한 특징과 세월의 때를 입은 짙은 농갈색도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전면에 카페와 소극장을 마련해 누구나 옛 보성여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카페 뒤편으로는 전시실이 꾸며졌는데 보성여관뿐 아니라 이를 모델로 한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한쪽 구석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일부를 직접 원고지에 필사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이곳을 찾는 사람들끼리 특별한 추억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안내를 받아 숙박동으로 들어서니 소설 속 남도여관의 정취가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왔다. 당시 남도여관의 화려함이 이해 못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근대식 정원과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한 보성여관은 현대적 온수 난방시설을 갖추었음에도 예사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인 만큼 기본 골조를 함부로 해치지 않아 소설 속에서 잠들고 싶었던 소망을 이룬 기분이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간 2층 방에선 벌교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바로 옆 초등학교의 모습도 정겨웠다. 마침 방 한편에 태백산맥 몇 권이 놓여있어 여유롭게 뒹굴며 책을 읽었다. 남도여관이 묘사된 부분을 찾아 읽으니 내가 같은 공간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밤은 깊고 여관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슬쩍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니 아슬한 달빛에 물든 동백이 파리한 꽃잎을 떨고 있었다. 문득 그 모습이 소설 속 애달픈 소화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 눈을 떼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시끌벅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기분 좋은 알람이다.
네, 풍경 있는 에세이 이렇게 해서 전남 벌교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낭독 여행하면서 띄워드렸던 노래를 차례대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리고 예민의 아이에이오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낭독 여행 함께 해주고 계시는 박기빈 아나운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벌교 꼬막 여행.
네, 첫 번째 낭독이 아주 정말 먹는 여행이었어요. 먹방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기빈 씨는 어떻게 그 꼬막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꼬막 좋아하는데 벌교 가서는 못 먹어봤어요. 그 꼬막 그 양념장에 꼬막 데친 꼬막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전 그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죠. 어릴 때부터도 어머니가 가끔씩 해주시면 맞아요. 그 반찬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벌교를 한번 갔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때 꼬막 먹을 생각이 좀 들떠 있었다가. 그때 철이 아니어가지고 아주머니가 거기가 벌교는 꼬막이 유명한데도 딴 거 먹으라고 그래서 딴 거 먹고 왔었던 지금이 딱 제철이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남 쪽에 어디 뭐 스케줄 하나 안 생기나 몰라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그
특산물을 파는 그쪽 지역에 가서 먹으면 좀 더 맛있겠죠.
그리고 제때 가야죠. 제철에 가야죠. 그래야 정말 맛있게 먹고잖아요.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어요. 벌교 와서. 뭐가 다를까?
한번 가셔야겠는데요. 이번 달 뭐 다음 달 계속 갔다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 멀어서 스케줄이 있어야.
행사 하나 잡아요.
그 혹시 그쪽에 행사하고 계시는 분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꼬막 축제 없네요. 꼬막 축제.
좋네요. 네네네.
그래요. 꼬막 하여튼 엄청 신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태백산맥의 배경지죠. 보성여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재밌었어요.
맞아요. 먹방 여행에 또 문학 여행까지 했어요. 태백산맥의 그 보성여관이 등장하는데 소설 속에서는 남도여관으로 등장을 한대요. 근데 이제 이곳을 가면 볼 수 있는데 이곳이 아까 낭독 속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일본 식민지 시대여서 그 여관이 그러니까 한옥의 구조인데 일본의 디테일이 있어서 되게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고 지금도 가면 그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게 좀 올려놨었는데 정말 그 일본의 정취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요. 딱 그 일본의 그 풍경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어떤 좀 새로운 체험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그 이제 전남 보성 쪽 가면 보통 우린 녹차밭 유명하잖아요. 보성. 그런데 이 보성에 등량역이라고 있대요. 발음 어렵네요. 등량역. 내가 추억의 거리가 있는데 그 1970년대, 80년대의 추억의 거리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대요. 요즘에 우리 드라마도 꽤 유행하고 있잖아요.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7080 추억의 거리를 걸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격도 그때 가격인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참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볼거리, 먹을거리들이 가득한 전남 벌교. 아주 좋은 여행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릴까요? 최지숙님, 지금 맛있는 에세이 아니죠? 배고파집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꼬막은 정말 전 국민, 그 전 세대를 걸쳐서 좀 사랑을 받는 반찬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팥칼국수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 음향 효과. 정말 맛있는 에세이 같았어요, 오늘은. 이지영님은 꼬막하면 태백산맥의 배경지 벌교죠. 꼬막 정식 먹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이 꼬막 정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은희님. 침 고여서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꼬막은 뭐니 뭐니 해도 새콤 달콤한 꼬막 무침이죠. 이번에 입 안에 폭포가 터졌다고.
꼬막 회무침. 이거 정말 새콤달콤 맛있겠네요.
꼬막 회무침.
네.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김아무개님은 오늘 에세이에서 나온 벌교 꼬막 얘기에 저도 모르게 군침이 마구 나와버렸어요. 오늘도 직접 여행한 느낌으로 에세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0427님. 저는 전남 화순에 살고 있고요. 시외버스를 타고 혼자 벌교 여행을 간 건 두 번 정도인데요. 작년 여름에 완전 더울 때 태백산맥 문학관, 또 벌교 읍내 떡볶이집, 벌교역, 그리고 벌교 할머님께 만난 복숭아를 산 기억이 나네요. 한 달 전쯤 가을에 갔을 때는 꼬막 비빔밥을 먹고 낭독에 나온 초등학교 건너편 중학교 운동장에서 산책을 했어요. 벌교 옆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었고요. 저는 벌교에서 군내버스 타고 보성읍으로 넘어가 일정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정말 여행을.
이 기억력도 좋으시죠?
제대로 하셨네요.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요.
아유, 어쩜 이렇게 세세한 곳까지. 보통 여행 이렇게 좀 갔다 오면.
맞아요.
큼직큼직한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맞아요. 거기 갔었어요.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거의 뭐 풍경이 있는 에세이 버금가는.
여기서 감상 좀 조금 더 붙이면 바로 그냥 에세이 저희가 낭독해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8009번님은 벌교 꼬막이 유명한 줄 모르고 벌교에 출장 갔다가 우연히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집이 꼬막 정식으로 유명했던 집이었어요. 그때 새콤한 꼬막 초무침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돌아오는 길에 보성 녹차밭에 들러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초록색 녹차밭 물결이 눈에 서네요. 라고.
아, 그니까요. 저도 그때 벌교 갔던 게 생각나는 게 이 그 벌교 꼬막 정식 이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니까 문을 닫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꼬막 파는 집들을 찾고 찾아가지고 시내 쪽에 갔는데 그 집이
다른 거 먹으라고.
다른 거 먹으라고. 얼마나 어마하던지.
아, 그 정말. 아.
그래도 뭐 다른 거 맛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맛있었으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제 마음속에는 하여튼 꼬막이 아직 만날 수 없는 되게 그리운 그 무언가로 남아있어요.
오늘 마무리 슬픈데. 슬퍼요.
김희 씨는 네. 뭐 꼬막에 대한 추억은 딱히 없으시고요.
앞으로 추억을 많이 쌓겠습니다.
그래요. 꼬막처럼 그리워지는 네, 앞으로. 네. 그래요. 빨리 보내야 될 시간인가 봐요.
네.
자, 우리 김희 씨와 함께 또 벌교로 다녀왔는데 다음 주도 좋은 여행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자, 김희 씨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1부 같이 마무리할게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노래 또 여러분들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1045,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반드 게시판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끝곡 이수라의 청혼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음악의 책방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